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이시자 왕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하려 들지도 않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펼치사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기를 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새 속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행하며 남에게 고통을 주기보다는 남을 위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만날 그때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외곽 동편 마을인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할 때에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오를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모습도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외적인 준비는 어떻게 보면 단정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한 내적인 준비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만 준비를 하였다면 우리는 내적인 부분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인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적인 것만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외적인 부분들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내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외적인 기름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는 외적인 기름뿐만 아니라 신랑을 만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신랑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처녀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주님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만날 그 준비하는 신앙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도 잘 준비하는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자 두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전에 어떤 약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나귀 새끼를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시키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나귀를 끌어가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퀴리오스입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로마 사회에서 황제 또는 왕에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마가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주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원문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의 주인을 자신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다윗의 자손인 왕으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창조주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왕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의 소유주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나귀 새끼 역시 창조주이며 왕이신 예수님의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창조주와 왕의 특권으로 이 나귀 새끼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면 진짜 나귀 주인이었던 그 사람은 주님께로 다시 그것을 보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사건은 또 이 이야기는 이 대화는 우리에게 우리의 물질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나귀의 주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귀 새끼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참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예수님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주인은 참 주인이신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잠시 맡아서 기르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면 그는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과정은 예수님의 왕으로서 또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적 예지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의 것인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성전세를 유대인의 돈인 세겔로만 받았기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과도한 환전 수수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한편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바쳤던 비둘기 역시 성전 밖에서는 싸게 살 수 있었지만 성전의 제사장들이 일부러 흠을 잡기에 거의 두 배나 주고 성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놀이시설에 들어갈 때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고 하는 그 규정을 통해서 비싼 값에 음식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와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사 먹기는 사 먹지만 왠지 그것이 괘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 자들을 그 상을 뒤엎으시고 또 그들을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행동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속이 후련했을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것이 바로 성전의 목적이었는데 강도의 소굴과 같은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파멸을 빗댄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들은 돌멩이와 모래밖에 없는 땅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화과의 추수기는 보통 7월, 8월이지만 3월, 4월경에는 푼 열매가 열립니다. 늦게 거두는 경우 9월, 10월에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고 푼 열매라도 드시고자 기대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잎사귀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고 생명력이 강한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그 뿌리부터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과 또 불순종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파멸, 더불어 그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파멸을 예고한 것입니다. 흔히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지만 무화과 나무에도 성경에서는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바로 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경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심는 관상수가 아니었습니다. 멋있지도 않았고 목재의 재료도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로지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 심는 유실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모를 안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또한 우리의 겉모습 것보다는 그 모습과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신앙인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의 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이전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의 기간을 잘 거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탐욕과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나성영락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와 같은 주님의 몸된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먼 타국에서 주의 일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속히 평화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픈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병상에서 고통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자 왕이심을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앞서지 않도록 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함을 베풀고 또 신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에게 지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과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